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세계 각국에서 분쟁으로 인한 난민 수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UN 난민기구가 밝혔습니다. UN 난민기구가 20일 세계 난민의 날을 맞아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난민과 망명 신청자, 내부 피난민들이 1년 만에 500만 명이 늘어 전체 6,530만 명으로 추산됐습니다. 이는 전 세계 인구 113명당 1명꼴이라고 난민기구는 밝혔습니다. 난민의 절반 이상은 시리아와 아프가니스탄, 소말리아 출신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유럽의 난민 사태가 큰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것과는 달리 전 세계 난민의 86%는 저소득과 중간소득 국가들에 수용되고 있다고 UN은 전했습니다. 이 중 터키가 세계에서 가장 많은 250만 명의 난민을 수용했고 파키스탄과 레바논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한편 국제이주기구는 지난해 100만 명 이상의 난민들이 해상으로 3만 5천여 명은 육로를 통해 유럽에 유입됐다고 밝혔습니다. 핵 관련 물질과 기술의 수출을 관리하는 원자력 공급국 그룹 총회가 23일과 24일 서울에서 열립니다. 이번 총회의 핵심 안건은 인도의 가입 여부입니다. 인도는 핵 비확산 조약 NPT 미 가입국으로 이번에 원자력 공급국 그룹에 가입한다면 사실상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받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미국과 영국은 인도의 원자력 공급국 그룹 가입을 지지하고 있지만 중국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파키스탄도 가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는 북한의 핵 개발 관련 조달 창구를 차단하는 문제도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공화당의 사실상의 대통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가 20일 선거대책본부장을 경질했습니다. 트럼프 후보의 대변인은 이날 코리 루언다우스키 선거대책본부장이 더 이상 본부에서 일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6월부터 트럼프와 함께한 루언다우스키는 기자들, 공화당 관계자들과 마찰을 빚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외부에서 영입된 선거대책위원장 폴 메나포트와도 갈등을 빚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근 들어 트럼프 후보의 발언에 대해서 공화당 관계자들은 우려를 나타냈고 트럼프 후보의 지지율도 떨어졌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지난 12일 미국 플로리다주 올랜도 총기 난사 사건 범인인 오마르 마틴이 범행 도중 응급 상담원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을 이슬람 전사라고 밝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미 연방수사국 FBI가 20일 공개한 마틴과 응급 상담원의 전화 통화 내용에 따르면 마틴은 아랍어로 신을 거론한 뒤 자비로운 신의 이름으로 라고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마틴은 이어 나는 올랜도에 있고 총기 난사를 저질렀다고 밝혔습니다. 마틴은 수차례에 걸쳐 충성을 서약한 사람과 단체에 대해 거론했지만 이 대목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마틴은 경찰에 의해 사살되기 전 위기협상팀과 세 차례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마틴은 전화통화에서 시리아와 이라크에 대한 미국의 폭격에 대응해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동남부 올랜도에서 최악의 총격 사건이 벌어진 지 일주일 만에 상원에서 20일 총기 규제 강화 법안들이 표결에 붙여집니다. 이번에 상정된 4개의 법안에는 테러 감시 대상자들이 총기를 손에 넣지 못하도록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법안 모두 상원 100석 가운데 통과에 필요한 찬성 60표를 얻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공화, 민주 양당 의원들이 아직 규제 확대에 관한 합의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미 의회에서는 지난 2012년 커네티컷주 뉴타운 초등학교 총기 난사 사건과 지난해 캘리포니아주 샌버나디노 총격 사건 직후에도 비슷한 법안들이 제출됐지만 모두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블랙시트, 즉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에 대한 국민투표가 23일 실시될 예정인 가운데 유럽연합 잔류를 원하는 여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론조사기관인 콤레스와 앤드루 호킨스 씨는 VOA에 마음을 정하지 못했던 사람들 중에 유럽연합에 남는 것으로 결정한 사람들이 많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EU 잔류운동을 펼쳐온 조 콕스 의원이 피살된 사건이 이들의 마음을 움직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지금까지 VOA 세계 뉴스의 조은정이었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주입니다. 6월 21일 화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입니다. 먼저 이 시간 한반도 주요 소식으로 문을 열겠습니다. 북핵 6자회담 당사국들이 모두 참석하는 이른바 반관 반민 비공개 회의가 중국 베이징에서 열립니다. 미국 정부가 독자적으로 제재 대상에 올린 북한 선박들이 여전히 아시아 영해를 자유롭게 항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폴란드 정부가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북한 노동자를 받지 않고 있지만 비자 심사는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오늘 차차 흐려져 황해도와 평안북도, 함경북도에 오후부터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0도에서 21도, 낮 최고기온은 16도에서 29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m 사이가 예상됩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핵 6자회담 당사국들이 모두 참석하는 이른바 반관 반민 비공개 회의가 중국 베이징에서 열립니다. 6자회담 주요 당국자들이 나올 예정이지만 회담의 진전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 산하 국제분쟁 및 협력연구소가 주최하는 제26차 동북아시아협력대화가 오는 21일에서 23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립니다. 북한을 포함한 6자회담 당사국들이 모두 참석하는 반관반민 1.5트랙 성격의 회의인데 북한은 지난 2012년 제23차 회의 이후 처음 참석을 통보했습니다. 북측 대표론 6자회담 차석 대표를 맡아온 최선희 외무성 미국국 부국장이 참석합니다. 미국 측은 최근 주 필리핀 대사로 내정된 성김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중국은 우다웨이 한반도 사무특별대표가 참석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정부는 6자회담 차석 대표인 김건 외교부 북핵외교기획단장이 참석하며 러시아와 일본 역시 6자회담 차석 대표를 보낼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회의엔 이처럼 북핵 6자회담 수석과 차석 대표들이 참석하긴 하지만 큰 의미를 부여하긴 어렵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북핵 문제를 둘러싼 북한과 나머지 5자 당사국 간 입장차가 너무 커 어떤 대화의 탄력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북한이 지난 5월 열린 제7차 당대회에서 핵경제 병진 노선을 재확인한 이상 북한의 태도 변화를 기대하긴 사실상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한동대학교 국제정치학과 김준영 교수의 설명입니다.
북한의 입장이 지금 대화 공세잖아요. 남쪽을 향해서도 공세고 시진핑하고 만나서도 결국 당연히 대화할 의지가 있지만 무슨 비핵화 조건부를 하지 않는다는 건 분명하게 보여줬잖아요. 지금 한미일은 여전히 6자회담을 재개시키는 자체를 선물로 생각하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을 보이지 않는다면은 안 한다는 것이 지금 입장이잖아요. 6자가 모이는 건 매우 의미가 있지만 다시 한번 거기 가서 서로의 입장 차이만 확인할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해요.
김 교수는 특히 지난 2월 존 케리 미 국무장관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의 회담 이후 미국과 중국은 상황을 관리하는 분위기라면서 당분간은 미중 양국 모두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전병곤 박사 역시 북한 비핵화에 대한 의견 차가 큰 상황에서 원만한 합의는 어려울 것이라며 이번 만남엔 대화를 모색, 타진하는 데 그 의미가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세미나에선 북한의 비핵화를 놓고 미국과 한국, 일본, 중국, 러시아 대 북한 간 구도가 펼쳐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특히 미국과 한국, 일본은 북핵 불용과 안보리 결의에 충실한 이행을 재확인하고 북한 비핵화를 거듭 촉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반면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 비핵화와 안보리 결의의 이행을 재확인하면서도 대화와 협상을 주장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전병곤 박사는 특히 중국이 북한 비핵화와 평화협정의 병행 전략을 강하게 주장하는 만큼 중국의 역할이 부각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북한은 어떻든 간에 비핵화를 할 의지가 없기 때문에 다들 모인 자리에서 얼마나 자신들의 그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최소한 동결한다든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의지를 그 설득력 있게 제시할 수 있느냐가 관건일 것 같고요. 그것을 도와주는 이제 국가라고 한다면은 특히 이제 중국이 비핵화와 평화협정의 투트랙의 대화 전략을 지금 계속해서 주장을 해왔기 때문에 중국이 이제 그런 맥락에서 좀 역할을 좀 아마 할 것 같은데요.
이번 세미나는 베이징 시내에서 60km 가량 떨어진 휴양지 옌치후에서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한편 이번 회의 참석을 위해 최선희 북한 외무성 미국국 부국장이 20일 오전 베이징에 도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 부국장은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 육자회담 수석 대표를 맡아오다 최근 외무상으로 승진한 리용호 등과 함께 북한의 북핵 라인으로 꼽히는 인물입니다. 최 부국장은 베이징 공항에서 미국과의 접촉 계획과 북핵 문제 등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유럽연합 EU에 가입하지 않은 9개 유럽 국가들이 유럽연합의 대북 추가 제재에 동참했습니다. 유럽연합 강요이사회는 16일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몬테네그로와 세르비아, 옛 유고슬로비아 연방의 마케도니아,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아이슬란드와 리텐슈타인, 노르웨이, 몰도바, 아르메니아 등 9개 나라가 이사회의 대북 추가 제재 결정에 함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유럽연합은 지난 5월 27일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에 따른 대북 추가 제재를 단행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중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재료나 물품, 기술의 대북 공급과 판매 이전이 금지됐고 북한을 드나드는 자금의 이전도 금지됐습니다. 또 북한이 운영하는 항공기가 유럽연합의 회원국 상공을 비행하거나 착륙 또는 이륙하지 못하도록 했고 북한이 소유 또는 운영하는 선박의 회원국 입항도 전면 금지됐습니다. 지난 2006년 북한의 1차 핵실험을 계기로 대북 제재 조치를 단행했던 유럽연합은 2013년 2월 북한의 3차 핵실험 당시에도 금융과 무역 제재, 자산 동결, 여행 제한 등 광범위한 추가 제재를 가한 바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독자적으로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북한 선박들이 여전히 아시아 영해를 자유롭게 항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석 달 동안 중국과 한국을 비롯한 외국 항구에 18차례나 드나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유엔 안보리가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북한 선박 27척 외에 추가로 12척을 독자 제재 목록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해외 영해에서 가장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는 선박은 빅토리 2호입니다. 선박의 실시간 위치를 보여주는 민간 웹사이트 마린트래픽에 따르면 탄자니아 선적인 빅토리 2호는 17일 오후에도 북한 남포항을 떠나 서쪽 방향으로 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 2270호가 채택된 지 약 2주 만인 지난 3월 16일 미국의 독자 제재에 오른 빅토리 2호는 지난 3개월간 8차례 중국을 다녀간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지난 3월 25일에는 중국의 펑라이항에 입항했고 4월 1일과 12일, 5월 24일에는 르자오항에 도착했습니다. 또한 5월 2일과 12일, 23일과 이달 9일에는 난샨항에 입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빅토리 2호는 가장 최근인 9일, 난샨항을 떠나면서 AIS, 즉 선박 자동 식별장치상의 목적지를 일본 타나베항으로 입력한 뒤 실제로는 북한 남포항으로 향했습니다. 미국의 제재를 의식해 남포항이라는 실제 목적지를 숨겼을 것이란 추정이 가능한 대목입니다. 나머지 11척 중 압록강호와 백마강호 등 5척은 노후화를 이유로 더 이상 운항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무드봉호는 지난 2014년 멕시코 정부에 억류돼 최근 몰수 결정이 내려진 바 있어 역시 해상에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또 명산 1호 역시 지난 2015년 이후 자취를 감춘 상황입니다. 남아있는 4척의 선박은 당초 유엔 안보리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가 얼마 후 제외 판정을 받았던 JH-86호와 그랜드 카로호, 진태호, 진텅호입니다. 비록 유엔의 제재 대상 선박은 아니지만 이들 선박들은 미국 정부의 목록에서 제외되지 않아 여전히 미국의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 선박들 역시 가장 많이 향한 곳은 중국이었습니다. JH-86호는 지난 3월부터 총 3차례 북한 남포를 출발해 중국 스다오항과 난동항 등에 입항했고 그랜드 카로호 역시 같은 기간 총 3차례 중국 난샨항 등에 입항 기록을 남겼습니다. 진태호는 중국 자푸항과 인도네시아 두마이 등 두 곳을 다녀갔고 또 지난 3월 유엔 제재 대상에 올랐을 당시 필리핀 당국에 억류됐다 풀려났던 진통호 역시 중국을 두 차례 방문한 뒤 지난달 29일에는 한국 울산항에 정박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독자 제재에 오른 선박들은 모두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 등에 연관됐다는 게 미국 정부의 주장입니다. 특히 활발하게 운항 중인 빅토리 2호의 경우 북한의 부연 운송회사 소속인데 미 재무부는 강원도 원산에 소재한 이 회사가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와 관련 물품을 운송했다는 점을 제재 이유로 밝힌 바 있습니다. 재무부는 미국의 제재 대상 선박들이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는 것과 관련해 B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재무부는 제재 위반과 관련해선 답변을 하지 않는다면서도 재무부 산하 자산통제국은 계속해서 제재를 이행하고 단속하는 것은 물론 잠재적인 제재 위반을 감지하고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무부 역시 BOA에 유엔 결의에 따라 모든 북한 선박을 수색해야 하지만 이런 절차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북한이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선박 혹은 북한 선적이나 북한 선원이 승선한 선박들의 입항을 막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제재 선박들이 가장 많이 입항한 중국은 이들 선박들의 입항과 관련한 입장을 묻는 BOA의 질문에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이미 외교부 대변인 성명 등을 통해 특정 국가의 독자 제재를 따르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의 제재 대상 선박에 대한 입항 금지나 몰수 등의 조치는 취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폴란드가 북한 노동자들을 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하지만 이들의 입국을 전면 금지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폴란드 정부가 북한 노동자 입국을 정책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폴란드 외무부는 17일 북한 노동자에 대한 비자 발급 중단이 영구적 조치인지 여부를 묻는 BOA의 질문에 그럴 만한 법적 근거가 없다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외무부 대변인실은 북한의 1월 6일 핵실험 이후 북한 노동자에 대한 비자를 단 한 건도 발급하지 않았다는 지난 7일 BOA 보도를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폴란드는 다른 유럽연합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자국 내에서 북한 국적자들의 노동을 금지할 구체적 법을 갖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현행법에 따라 북한 노동자들의 모든 비자 신청권을 개별적으로 심사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앞서 조준혁 한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7일 폴란드 정부의 조치와 관련해 국제사회의 북한 해외 노동자 문제 대응 노력을 평가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폴란드 외무부는 또 현재 자국 내 북한 노동자 규모가 한간에 알려진 800명이 아니라 500명 안팎이라고 확인했습니다. 이어 북한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 명단을 제공해달라는 BOA의 요청에 폴란드 정부는 북한 당국과 직접 노동자 교류에 관한 양자 협약을 맺지 않았을 뿐 아니라 고용 절차나 홍보에도 관여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민간 기업의 독자적 협약에 근거를 둔 협력인 만큼 폴란드 외무부로서는 관련 정보를 갖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외무부 대변인실은 또 북한 노동자들의 강제노동으로 구설수에 오른 폴란드 조선회사 크리스트와 나우타에 대한 조사와 재발 방지책을 묻는 질문에 폴란드 내 북한인들의 노동은 노동법 조항에 의해 엄격히 규제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해외 노동자들에게도 폴란드 시민에게 적용되는 것과 똑같은 규정이 적용된다는 설명입니다. 대변인실은 폴란드 국가근로사찰단과 국경경비대와 같은 정부기관들이 외국인 노동자들의 고용 여건을 점검하고 작업장에서 폴란드법이 준수되도록 확인하고 있다며 북한인들이 고용된 회사 역시 정기적 시찰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백성훈입니다.
올해 상반기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현지 시찰에 조용원 노동당 조직지도부 부부장이 가장 많이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의 연합뉴스는 1월 초부터 지난 16일까지 64차례에 걸친 김 위원장의 공개 활동을 분석한 결과 조 부부장이 지난 2월 7일 장거리 미사일 광명성 4호 발사 현장 참관을 포함해 가장 많은 29번을 수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어 최룡해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이 14번으로 두 번째로 많았고 지난해 가장 많이 수행했던 황병서 인민군 총정치국장은 13번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조 부부장의 수행 횟수가 가장 많았던 이유는 지난달 초 36년 만에 당대회가 열리면서 김 위원장의 상반기 동선이 대부분 당 조직이나 인선 문제와 관련됐기 때문일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이 미국의 핵 추진 잠수함인 미시시피호의 한반도 전개 등에 맞서 핵 보복에 나설 수 있다고 위협한 데 대해 대북 압박 정책의 변화를 끌어내려는 의도라고 비난했습니다. 대화에 앞서 유리한 상황을 만들기 위한 북한 특유의 협박 공세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이 핵심 권력기구인 국방위원회 대변인 담화를 통해 미국에 대한 핵 보복 대응을 위협하고 나선 데 대해 대북 압박 정책의 수정을 노린 행동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국통일부 정준희 대변인의 20일 정례 기자 설명회 발언 내용입니다.
북한이 당대회 이후에 한동안 대남 위장 평화 공세를 해왔습니다. 더 이상 그것이 통하지 않게 되니까 이제는 위협을 통해서 우리의 태도 변화를 모색하고자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이런 도발 위협이 북한에 대한 어떤 대북 제재 공조에 균열이 되지 않기를 기대합니다.
대화와 협박 카드를 번갈아 쓰면서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 공조에 틈을 벌리려는 의도라는 게 한국 정부의 판단입니다. 북한 국방위원회는 이에 앞서 20일 대변인 담화를 내고 미국의 핵 추진 잠수함 미시시피오의 한국 입항과 민간 정보회사인 스트랫포의 북한 정밀 타격 시나리오 공개 등을 자신들에 대한 핵 공갈이라며 무자비한 핵 보복 대응을 유발시킬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방위 담화는 이어 북한군이 B-52H 전략폭격기가 이륙하는 미국 괌의 앤더슨 공군기지와 핵동력 잠수함이 발진하는 해상기지 등 미군 기지들도 자신들의 정밀 타격권 안에 넣은 지 오래라며 시대착오적 망상에 빠져 경거망동하지 말라고 위협했습니다. 담화는 또 북한에겐 평화가 소중하고 한반도 긴장 완화 또한 변함없는 지향이라면서도 자신들의 평화 수호 방식은 평화를 해치려는 그 누구든 선제 타격을 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도 이날 논평에서 미국의 핵 위협에 맞서는 것은 명백한 자위권 행사라며 한반도 정세의 주요 변수는 미국이 어떤 자세로 나오는가에 달려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국방안보포럼 양욱연구위원은 북한이 미시시피오 한국 입항이나 북한 정밀타격 시나리오를 담은 민간 보고서 발표를 미국 측의 강력한 경고로 보고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북한은 굉장히 어느 때보다 민감하게 받아들였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들이 그동안 한 짓이 있잖아요. 그렇게 국제사회가 경고를 하고 미국이 그렇게 압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4차 핵실험까지 실시하고 동북아를 긴장으로 몰아가고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미국으로는 경고할 필요성이 있었을 것이고 결국 이 스트랫포 보고서라는 것이 좀 우회적인 경고의 성격이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 관계자는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이번 담화가 곧바로 대립 국면을 선언한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며 오히려 유리한 대화 국면을 만들기 위한 북한 특유의 협박 공세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장용석 박사도 북한이 담화에서 한반도 평화를 언급한 것은 은연중에 대화의 필요성을 내비친 것이라며 미군 전략자산 움직임을 자신들의 핵무장을 정당화하는 명분으로 최대한 활용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미국의 전략무기가 한반도에 전개되는 상황은 북한의 입장에서 자신들을 침공하려고 한다는 어떤 기존 주장을 정당화하는 가장 좋은 요소이기도 하거니와 이를 바탕으로 자신들의 전쟁 억제력 강화, 특히 핵보유와 같은 군사력 증강이 정당함을 과시하고 앞으로 전개될 수 있는 대화 국면에서도 보다 유리한 명분을 축적하기 위한 이런 여러 가지 목적들이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지난달 초 7차 노동당 대회를 통해 김정은 체제 수립을 마무리한 북한이 당분간 대화 공세의 끈을 놓친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새 아침 새로운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다양한 뉴스에 깊이 있는 분석까지 매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이 함께합니다.
북한의 올해 식량 부족분이 4년 만에 최대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죠. 또 최근 주민들에 대한 당국의 배급량도 6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는데요. 식량농업기구에서 북한을 담당하는 세계정보 조기경보구 크리스티나 코슬렛 동아시아 담당관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진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코슬렛 담당관님, 우선 북한 식량 사정에 대해 살펴보죠. 요즘 북한의 식량 사정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The food security situation due to the decreased production is expected to worsen compared to previous years.
지난 몇 년간보다 훨씬 안 좋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해 가을 추수한 주요 곡물의 수확량이 크게 감소했습니다. 쌀의 경우 전년도에 비해 26% 감소했고 옥수수도 3%가량 감소했죠. 북한이 올해 외부 지원이나 수입으로 충당해야 할 식량 부족량이 69만 4천 톤에 이르는데요. 이 같은 식량 부족분 규모는 2011년 이래 최대 규모입니다. 하지만 현재 확보한 식량은 부족분의 3%가량인 2만 3천 톤에 그치고 있습니다. 북한이 구체적으로 어느 나라에서 식량을 수입하거나 지원받았나요?
The food aid mainly came from Norway. Norway in form of maize, 1,000. And then Russian Federation, 4,600.
식량 지원은 주로 노르웨이나 러시아, 유엔으로부터 받았는데요. 노르웨이에서 옥수수 1,000톤, 러시아에서 밀 4,600톤, 유엔에서 4,000톤가량을 지원받았습니다. 또 우크라이나에서 밀 12,000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옥수수 1,100톤가량을 수입했습니다. 이는 5월 말 기준인데요. 6월에 수입이나 지원이 더 있을 수는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아시다시피 5월부터 8월 말이 춘궁기인데요. 북한이 이 기간 외로부터 식량을 더 많이 수입하거나 지원을 받지 못하면 식량 부족 문제가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북한 당국의 식량 배급량을 통해서도 북한의 식량 사정을 가늠할 수 있지 않나요?
Yes, this is another. This also, in a way, can be explained by the shortage, current shortage of cereals or in the country.
그렇습니다. 식량이 적게 배분됐다는 것은 그만큼 식량 사정이 좋지 않다는 걸 의미하죠.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북한 당국이 주민 한 명당 하루 배급한 양은 370g입니다. 하지만 4월부터 6월 배급량은 360g으로 줄었는데요. 이는 지난 2010년 이래 가장 적은 양입니다. 그만큼 식량 사정이 좋지 않다고 볼 수 있죠. 북한에서는 6월에 밀과 보리, 감자 같은 이모작 작물을 수확하지 않습니까? 올해 이모작 작물 수확량 어느 정도 되나요?
2016 early crop is currently being harvested. It's still ongoing.
Right.
We forecast, yes. Mm-hmm. And we kept the
현재 수확이 진행되고 있어서 정확한 수량량은 아직 모릅니다. 다만 지난해 9월부터 날씨가 좋았고 올해 초도 지난해와 달리 물 사정이 좋아서 수확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북한 당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감자와 밀, 보리 등 조기 재배 작물의 수확량은 36만 3천 톤 정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비해 21% 증가한 규모죠. 식량농업기구 전망도 이와 비슷합니다. 봄 감자는 지난해보다 27% 증가한 29만 7천 톤, 밀과 보리는 지난해에 비해 2배 가까이 늘어서 6만 6천 톤을 수확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모작 작물 수확량이 증가하면 식량난을 더는 데도 도움이 되는 것 아닌가요?
The early crop represents only 10% of the total annual production. So it's a very small crop. It will definitely help in the following several weeks.
이모작 작물은 전체 곡물 생산량의 1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적은 양이죠. 5월부터 가을 추수 전까지인 춘궁기 기간 동안 몇 주 동안은 식량 사정에 도움이 되겠지만 7월부터 9월 정도에는 식량 부족을 겪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난해 북한의 곡물 생산량은 지난 2010년 이후 6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했고 올해 식량 부족량은 4년 만에 최대 규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장마당에서 쌀 가격은 4,900원에서 5,000원 정도로 굉장히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 가격이 이렇게 안정세를 보이는 이유 어떻게 보시나요? 시장이 안정된 만큼 주민들의 식량 섭취도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You know, I'm afraid that we don't have any information on price trends in the country.
저희가 북한 장마당 곡물 가격 정보가 없어서 이에 대해 평가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올해 쌀과 옥수수 등 가을 농사 전망은 어떤가요?
They had good rainfall and during the last several months.
주로 4월부터 6월 중순까지 쌀과 옥수수, 콩, 감자 등 주요 작물을 심는데요. 날씨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저수량도 좋고요. 여름에 홍수 등 재해가 없고 날씨가 계속 좋게 유지된다면 올해 가을 수확량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코스레 담당관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식량농업기구에서 북한을 담당하고 있는 세계정보조기경보국의 크리스티나 코슬레 동아시아 담당관과의 인터뷰 전해드렸습니다. 김현진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북한이 최근 경제개발기구에서 적용되는 외화관리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외화를 송금할 때 세금을 면제하고 개발관에 제한 없이 외화를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했는데요. 외부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당국의 조치로 보입니다.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지난 4월 말 경제개발구에서의 외화관리 규정에 대한 결정을 채택했다고 북한이 영문으로 발행하는 평양타임스가 16일 보도했습니다. 평양타임스는 이번 규정이 모두 4개 장 25개 조항으로 이뤄졌다며 경제개발구에서 활동하는 기업과 조직, 개인 등이 외화를 올바르게 획득하고 교환하며 반출입하는 것을 돕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새 규정은 교환 가능한 외국 돈, 외화 표시 증권, 그리고 금이나 은, 백금 같은 귀금속을 외화로 규정했습니다. 환율의 경우 개발군의 은행들이 조선중앙은행이 정한 요율과 시장 상황에 근거해 결정한다고 정했습니다. 또 개인은 적법하게 획득한 외화를 개발군 안에서 제한 없이 보유하거나 송금할 수 있도록 했으며 외화를 송금할 때는 세금을 면제하도록 했습니다. 이 밖에 개발관으로 외화를 제한 없이 들여갈 수 있도록 했고 외화를 현금으로 외부에 내가려면 일정한 법적 서류를 갖추도록 했습니다. 또 외화 표시 증권은 자유롭게 반출할 수 있지만 귀금속 반출은 조선중앙은행의 허락을 받도록 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벤자민 실버스타인 객원연구원은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번 조처는 외부 투자를 더 많이 유치하기 위한 북한 정부의 노력 가운데 하나라고 평가했습니다.
Overall, and this seems to be a step towards having a more transparent and more clearly regulated framework.
전체적으로 보면 관련 규정을 투명하게 하고 표준화해 개발구에 필요한 외부 투자를 증대하겠다는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실버스타인 연구원은 또 이번 조처가 김정은 정권의 새로운 성향을 반영한다고 지적했습니다.
Well, so my spontaneous answer would be that there's been a general move to formalize the
북한 정부가 지난 몇 년간 북한 안에서 확산하는 시장 경제 활동을 공식화하거나 이를 체제 안으로 흡수하려 노력해 왔는데 이번 조처도 그런 노력을 반영한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북한 전문가인 스테판 해거드 캘리포니아 주립대 교수는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북한이 개발군의 외화 규정을 정비해 외화 벌이를 활성화하려고 시도하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조처가 국제 제재 때문에 북한이 겪고 있을 어려움과 연관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밖에 한국의 북한 경제 전문가는 임명을 전제로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 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북한의 외자 유치 의지를 잘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이 전문가는 그러나 새 규정이 기존의 개발구별로 적용됐던 외화관리 규정을 개선한 것이라기보다는 기존 규정들을 취합해서 다시 정리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북한의 개별구별 외화관리 규정으로는 기존 라진성봉 자유경제무역지대 화폐유통규정, 개성공업지구 외화관리 규정, 금강산 관광지구 외화관리 규정 등이 있습니다. 스테판 해거드 교수는 새 규정에서도 중앙정부가 외화를 전적으로 통제한다는 이른바 사회주의 외화 관리 원칙은 변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김정우입니다.
한국군이 지상 전투 차량 전력을 꾸준히 개선하고 있어서 외국 방산업체들에게 매력적인 시장이 되고 있다고 국제군사정보업체인 IHS 제인스가 분석했습니다. 이 업체는 한국의 유인 지상 전투 차량 시장이 2020년까지 연평균 7.6%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IHS 제인스가 16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고 있는 유로사토리 국방안보 무역박람회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방위산업 전망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는 특히 오는 2020년까지 한국의 유인 지상전투 차량 시장이 연평균 7.6%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 2015년부터 2024년까지 한국의 지상전투 차량에 대한 시장 가치가 162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시장 규모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IHS 제인스는 한국이 북한과의 지속적인 긴장 고조로 방위력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연평도 포격과 천안함 폭침 등 북한의 전략적 위협에 대한 대응 전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와 관련한 한국 육군의 유인 지상 전투 차량 개선 계획이 매우 근실해 외국의 방산업체들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군은 앞으로 K2 MBT 전차에 36억 달러, 최신 보병 전투 차량인 K21 IFB에 15억 달러, 주력 전차인 K1A1의 성능 개선에 6억 5,500만 달러 등을 투입할 계획이란 겁니다. 또 한국 육군이 이 같은 유인 지상 전투 차량 개선을 위해서 2020년까지 예산을 해마다 평균 7.2% 증가할 예정이기 때문에 시장 전망이 밝다고 평가했습니다. 한국은 최근 몇 년 동안 해마다 국방 예산을 3에서 5% 정도 늘렸지만 북한의 위협이 높아지면서 앞으로 예산 비율을 더 늘릴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 방위력 개선에 투입하는 예산 비율이 늘고 있는 현상도 주목됩니다. 올해 한국의 국방 예산은 38조 7,995억 원, 미화로 330억 달러에 달합니다. 또 내년 예산으로 40조 8,732억 원, 미화로 347억 달러를 편성했다고 최근 한국 국방부는 밝혔습니다. IHS 제인스는 지난 3월 한국의 이런 국방 예산 규모가 세계 10위라고 밝혔습니다. 이 업체는 이어 16일 보고서에서 한국이 장기적인 국방 개혁 계획을 통해 군사 기술의 개선 등을 시도하고 있고 이와 관련해 외국 방산업체들과 협력을 강력히 선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국이 점증하는 무기 수출국으로 정부의 지원 아래 국제 경쟁력을 계속 강화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태국의 고등훈련기 T-50을 수출하고 말레이시아와 초계함 6척의 건조를 계약하는 등 동남아를 중심으로 무기 수출을 전 세계로 계속 늘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와는 별도로 전력 개선을 위한 무기 수입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국 방위사업청은 지난달에 올해 총 3조 5천억 원, 미화로 30억 달러 규모의 외국산 무기를 수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지난 10일 발표한 내년 국방 예산 요구안 가운데 방위력 개선비로 105억 달러를 책정했습니다. 여기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킬체인, 즉 도발 원점 선제 타격 체계와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 국지도발 대응 등에 24억 달러, K2 전차 등 국방개혁 필수전력 보충에 필요한 30억 달러가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전체 국방비는 국내 총생산 GDP의 2.4% 정도로 다른 분쟁국들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국의 국제전략문제연구소는 지난해 보고서에서 사우디아라비아가 GDP 대비 12.95%, 이스라엘은 6.2%, 미국은 3.3%를 국방비로 지출하고 있지만 한국은 2.42%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뷰인 뉴스 김영권입니다.
한국 민정경찰이 최근 한강 하구에서 불법 조업을 벌이고 있는 중국 어선을 단속하고 있는데요. 북한이 이를 군사적 도발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국방부는 정전협정에 따라 실시한 적법한 작전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서울에서 박병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국방부 문상균 대변인은 20일 정례 기자설명회에서 한강 하구 민정경찰 운영은 중국어선의 불법 조업을 단속하기 위해 정전협정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정당하게 실시하는 작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국방부 문상균 대변인의 설명 내용입니다.
한강하구 수역은 지난 수십 년간 남북 양측이 사실상 출입하지 않았던 점을 감안하여 한강하구 민정경찰 운영 전에 북한의 유엔사 군정이 명의의 대북 전통문을 사전에 발송하고 유엔사 군정이 요원이 동승한 가운데 불법 조업 중국어선 단속 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문 대변인은 현재 북한군의 특이 동향은 없으며 한국군의 정당한 활동에 대해 북한이 도발한다면 단호하게 응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20일 무모한 해상 침범과 선불질 같은 군사적 도발을 허용할 수 없으며 도발자들은 연평도 포격전의 교훈을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고 위협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의 이번 보도는 한국민정경찰이 지난 10일부터 한강 하구에서 불법 조업을 하는 중국 어선을 대상으로 벌여온 태거 작전에 대해 북한 매체가 보인 첫 반응입니다. 중앙통신은 한국 측이 제3국 어선의 불법 어로 활동을 단속한다는 명분 아래 서해 열점 수역을 벗어나 한강 하구까지 전투 함선을 들여보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앙통신은 이어 한국 측의 군사적 도발 책동은 북한군의 자위적 대응을 유도해내고 이를 빌미로 북한 측의 도발과 위협으로 오도하는 여론을 확산시키려는 흉계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강 하구 수역에 대한 한국 측 민정경찰의 단속이 진행되면서 지난 17일 무단 진입했던 중국어선 두 척이 모두 빠져나간 뒤 새로 진입한 중국어선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한국 국방부는 밝혔습니다. 한국군과 해경 그리고 유엔군 사령부가 지난 10일부터 불법 조업을 하는 중국어선을 태거하는 공동작전에 나선 한강하구 중립수역은 남북 간 우발적 무력 충돌을 막기 위해 강에 설정한 비무장지대를 가리킵니다. 한강하구 중립수역은 경기도 파주시 단현면 마누리 인근에서 강화도 서도면 부름도 인근까지 약 67km 구간입니다. 이 수역에 관한 사항은 1953년 7월 체결된 정전협정 제1조 5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해 10월부터 효력이 발생한 한강하구 항행 규칙에 따르면 한강하구 중립수역에서는 비무장지대에 적용되는 모든 규정을 그대로 따라 군사정전위원회의 허가 없이는 모든 군용선박과 군사인원 그리고 무기와 탄약을 실은 민간 선박 등의 출입을 통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남북은 자기 수역 내에서 내척을 넘지 않는 민사행정경찰용 순찰 선박과 24명을 넘지 않는 민사행정경찰을 제공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국군은 이 조항에 따라 민정경찰을 투입해 중국 어선의 불법으로 퇴각작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립수역에 들어오려는 민간 선박은 북측과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에 사전 등록을 하고 국기나 국적을 표시하는 깃발을 달게 되어 있지만 중국 어선들은 이런 절차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한국 서울에서 6.25 한국전쟁 중에 촬영된 사진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전쟁 당시 서울의 모습 그리고 당시 서울 사람들의 삶을 엿볼 수 있는 전시인데요. 서울에서 박은정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비참한 정원데 그때 내가 어디 살았었냐면 동대문 밖 창신 2동.
서울 종로구에 있는 서울역사박물관 1층에서는 AP통신이 본 6.25와 서울 전시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는 미국 뉴욕에 본사를 둔 세계적인 통신사인 AP통신 특파원이 6.25 한국전쟁 당시 기록한 사진들과 사진작가 김한용 선생이 찍은 다양한 사진들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서울역사박물관 전시과의 나신균 학예연구사입니다.
예, 6월 북극 보훈의 달을 맞아서 6.25 당시에
AP통신 특파원들이 전장을 누이면서 직접 찍은 그 사진들을 중심으로 해서 당시 전쟁의 상황과 모습 그리고 시민들의 그 생활상을 좀 보여주고자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김만용 선생님은 한 50년대 이전부터 이제 다양한 분야로 이제 사진을 찍어오신 작가 선생님이신데요. 특히 지금 이번 전시에서는 6.25 직후에 그 폐허가 된 서울의 모습을 담은 사진 한 세 점을 같이 포함해서 전시하고 있습니다. AP통신 특파원이 찍은 게 22점이고요. 김한용 선생님 작품이 3점에서 25점 정도 전시하고 있습니다.
치열한 전투사진부터 폐허가 된 서울 도심의 사진, 피란길에 오른 시민들의 모습과 전쟁 이후 다시 일어서려는 시민들의 모습까지 당시 서울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6.25 후에 서울이 함락되고 나서 9월 28일 서울을 다시 재수복할 때 그 무렵에 서울에서의 시가전과 그 당시 이제 그 피해 상황을 볼 수 있는 그 사진들이 많이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네. 시가전으로 폐허가 된 그런 모습에서 이제 유엔군, 미군을 중심으로 한 유엔군이 이제 그 시가전에서 저 승리해서 이제 계속 진격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부상자를 뭐 호송하는 모습이라든가 저 전투 후에 이제 그 다시 정비를 하고 예, 진격하는 그런 모습. 일사후퇴 51년도 1월 4일에 이제 중공군 개입으로 인해서 다시 이제 서울을 뺏기면서 서울에서 이제 남쪽으로 피난가는 그런 그 뭐 시민이라든가 주민들의 피난 모습들이고요. 이것도 조금 시차는 있지만 51년 4월경에 한강 부교를 이용해서 다시 피난하는 그런 행렬 모습입니다. 그 9월 28일 날 수복하고 나서 다음 날 이제 중앙청에서 열렸던 수복 기념식과 유엔기를 그 개항하는 그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휴전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53년 봄쯤에 이제 휴전을 반대하는 그런 시위 모습이 중앙청과 그 일대에서 벌어지는 모습입니다.
전시에는 많은 시민들이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 사진들이 6.25 한국전쟁을 겪은 세대들에게는 아프지만 잊지 말아야 할 기억을 다시 불러일으킵니다.
나는 저 영등포 살았는데요. 영등포서 일사후퇴 때 그 기차 화물통 위에 올라가서 영등포서 대구까지 만 4일 걸어서 도착했거든요. 그림을 좀 그리려고 이런 디테일을 좀 수집하기 위해서 나왔어요. 내가 겪은 거니까. 저 외정 때부터 우리는 외정 때 태어나가지고 미 군정 3년 또 인민군 저 3년 또 그다음에 해방돼가지고 우리 국기가 네 번 바뀌었잖아요. 일장기, 미 군정기, 인민군기, 태극기 이런 과정을 좀 그림으로 좀 남겨놓으려고.
그때 뭐 우리 동네도 웬만하면 늘 뭐 똑똑한 사람은 또 빨갱이로 맞으면 몰려나가고 아주 그 동네에서 좌우 싸움이 치열했죠. 동네 간에 네. 동네에서 지방 간에도 그렇고 네, 한 형제 간에도 남북이 갈라져가지고 이 사진은 이게 나 혼자 봐서 안 되겠다. 이거 특히 지금 자라나는 세대들이 봐야 돼요.
역사에 관심이 많은 젊은 층의 발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역사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그냥 사진으로나마 이렇게 네. 간접 체험을 할 수 있으니까 좀 더 그냥 책 속에서 말던 거를 더 이해할 수 있었던 시간이 됐던 것 같습니다. 서울인데도 불구하고 앞에 이제 김일성하고 스탈린 초상화가 있는 거 앞에서 그 당시에 서울이 이제 잠시나마 북한군에 이제 빼앗겼었으니까 그 앞에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이렇게 초상화가 있었다는 게 좀 신기하네요.
AP통신으로 본 6.25라고 해서 지금 이제 저는 이걸 안 겪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좋은 자료라 생각을 해서 들어와서 보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다른 세계고 또 전혀 보지도 못했고 경험하지도 못했던 것이기 때문에 정말 저 시대에 있었으면 어땠을까 참담하기도 하고.
6.25 한국전쟁이 일어난 지 벌써 66년이 됐지만 아직도 다가오지 않은 통일에 관람객들의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당연히 돼야죠. 그거는 저는 조만간 될 거라고 믿습니다. 전 국민이 기원을 하는데 안 되겠습니까? 저는 된다고 확신합니다.
무력 아닌 무력으로서 지금 계속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예. 얼마나 처절한 싸움이고 남북 간의 싸움이지. 이것만 없었다면 우리가 얼마나 세계에 참 맨 맹주국으로 참 등장할 뻔했는데 아직까지 이렇게 전쟁이 맴돌고 앉았으니까 참 안타깝죠.
한편 전시회에는 6.25 한국전쟁 당시 시가전과 폭격으로 인한 서울 시내 피해 상황이 매우 사실적으로 표시되어 있는 서울특별시 전제표시도도 전시되어 있는데요. 지도에는 6.25부터 9.28 서울수복까지 피해 지역은 주황색으로 일사후퇴 이후 시기는 청색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번 전시는 다음 달 17일까지 열리는데요. 휴관인 월요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주말과 공휴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은정입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네, 끝으로 날씨입니다. 북한은 오늘 차차 흐려져 황해도와 평안북도, 함경북도에 오후에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0도에서 21도, 낮 최고기온은 16도에서 29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m 사이가 예상됩니다. 지역별로 살펴봅니다. 내일 오늘 평안남도는 구름이 끼는 흐린 날씨가 예상되는데요. 특히 오후로 갈수록 구름의 양이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평양 아침 기온 21도, 낮 기온 29도, 양덕 아침에는 17도, 낮에는 28도가 예상됩니다. 평안북도 역시 오늘 흐리고 구름이 많겠습니다. 신유주 아침에는 19도, 낮에는 23도, 강계 아침에는 17도, 낮에는 25도가 예상됩니다. 수풍, 중강, 강계 지역에는 오후부터 비 올 확률이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황해도 역시 구름이 많은 흐린 날씨입니다. 개성엔 오후 들어서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해주 아침에는 19도, 낮에는 23도, 사리온 아침 기온 20도, 낮 기온 28도가 예상됩니다. 함경남도, 양강도, 강원도, 구름기는 흐린 날씨가 예상되는데요. 특히 해산, 평강, 청진, 삼지연 지역은 오후 들어서 이따금 비가 내리겠습니다. 함흥 아침 기온 18도, 낮 기온 22도, 원산 아침 10도, 낮 기온 22도, 평강 아침 기온 17도, 낮 기온은 28도입니다. 청진 아침 기온 14도, 낮 기온 16도가 예상됩니다. 해상의 날씨입니다. 동해북부 오전 오후 모두 흐리고 오후에는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서해북부 해상은 흐리기만 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m 내외입니다. 지금까지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였습니다. 네, 6월 21일 화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에는 BOA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이고요. 저는 지금까지 박형주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 공화당의 사실상의 대통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가 20일 선거대책본부장을 경질했습니다. 트럼프 후보의 대변인은 이날 코디 루언다우스키 선거대책본부장이 더 이상 본부에서 일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6월부터 트럼프와 함께한 루언다우스키는 기자들, 공화당 관계자들과 마찰을 빚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외부에서 영입된 선거대책위원장 폴 메나포트와도 갈등을 빚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근 들어 트럼프 후보의 발언에 대해서 공화당 관계자들은 우려를 나타냈고 트럼프 후보의 지지율도 떨어졌습니다. 미국 동남부 올랜도에서 최악의 총기 사건이 벌어진 지 일주일 만에 상원에서 20일 총기 규제 강화 법안들이 표결에 붙여집니다. 이번에 상정된 4개의 법안에는 테러 감시 대상자들이 총기를 손에 넣지 못하도록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법안 모두 상원 100석 가운데 통과에 필요한 찬성 60표를 얻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공화, 민주, 양당 의원들이 아직 규제 확대에 관한 합의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미 의회에서는 지난 2012년 커네티컷주 뉴타운 초등학교 총기 난사 사건과 지난해 캘리포니아주 샌버나디노 총격 사건 직후에도 비슷한 법안들이 제출됐지만 모두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브렉시트, 즉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에 대한 국민투표가 23일 실시될 예정인 가운데 유럽연합 잔류를 원하는 여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론조사기관인 코렘스의 앤드루 호킨스 씨는 VOA에 마음을 정하지 못했던 사람들 중에 유럽연합에 남는 것으로 결정한 사람들이 많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EU 잔류운동을 펼쳐온 조콕스 의원이 피살된 사건이 이들의 마음을 움직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지난주 중반까지만 해도 콤레스 조사에서 EU 탈퇴 의견이 상승세를 타고 있었지만 콕스 의원 사망을 계기로 상황이 변했다는 것입니다. 콕스 의원 살해 사건 이후 블랙시트 찬반 양측은 3일간 여론전을 일시 중단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핵 관련 물질과 기술의 수출을 관리하는 원자력 공급국 그룹 총회가 23일과 24일 서울에서 열립니다. 이번 총회의 핵심 안건은 인도의 가입 여부입니다. 인도는 핵 비확산 조약 NPT 미 가입국으로 이번에 원자력 공급국 그룹에 가입한다면 사실상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받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미국과 영국은 인도의 원자력 공급국 그룹 가입을 지지하고 있지만 중국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파키스탄도 가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는 북한의 핵 개발 관련 조달 창구를 차단하는 문제도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필리핀과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가 20일 해상과 영공 순찰 등 협조 가능한 활동에 나서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는 극단주의 단체 아부 사야프 등 여러 불법 단체들에 의해 자행되고 있는 국경을 초월한 납치 범죄와 선박에 대한 공격을 중단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된 것입니다. 볼테르 가지민 필리핀 국방장관은 그러나 마닐라에서 진행된 이번 3국 국방장관 회담에서 합의서에 대한 공식 서명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국경 안보에 관한 사안인 만큼 오는 30일 취임을 앞둔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 당선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라고 가지민 장관은 설명했습니다. 브라질 임시정부가 예산 지출을 동결하는 내용의 헌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헨리크 메이렐레스 브라질 신임 재무장관은 20일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강력한 재정정책이 시행되면 많은 불확실성들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대 20년까지 정부의 재정 지출 증가를 억제하는 이번 개헌안은 재정정책과 연금 규정과 최근 부패의 온상으로 지목된 국영 석유업체 페트로브라스사의 운영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경제개혁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의 예산 비리 혐의로 탄핵 절차를 받게 되면서 권좌에 오른 미셰우 테메르 임시 대통령은 경제 안정과 공공 채무 인상 억제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테메르 임시 대통령은 이에 따라 의회에 국가 재정에 관한 헌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VOA 세계 뉴스의 조은정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 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은 중파 1188 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방송은 밤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 단파 7460, 11990 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90,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12110 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